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리가 다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다. 인생의 의미란 그저 무엇이든 갖다 붙이면 그 말이다.
진정한 의미란 살아있음, 바로 그 떨림이다. 우리 삶에 진정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을 경험하는 것, 고통과 기쁨 모두를 경험하는 것이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의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를 바꾸는 아름다운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조셉 캠벨의 이야기가 그 떨림이라는 것인데, 그 떨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그럼요, 그럼요. 그 떨림이 곧 내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떨림의 모임.
뭐에 그렇게 떨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주 젊은 날에 네. 분홍빛 투피스를 입은 여인이 찾아오고 이렇게 거리를 걷는데 네. 그 분홍 어깨가 내 어깨를 치는 순간에 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 그때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되려나? 이런 생각.
네.
그 만남의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만남, 어떤 아주 놀랄 만큼 아주 아름다운 풍경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전부 떨림인데 이 떨림이 없이 추억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극이 필요한 이 세상인 것 같아요. 바로 자극이 필요한 순간이 또 고전 읽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전 읽기 참여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고요. 고전 읽기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들으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고전 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댓글이나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첨해서 따끈따끈한 신간 구본영의 신화 읽는 시간을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고전 읽기 자료를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소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 경희궁에서 공연되는 고궁 뮤지컬 천상시계입니다. 청취자 스무쌍을 초대하니까요. 공연 관람 원하신다면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곡 듣고 옵니다.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그리스 로마 신화 고전 읽기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 고전을 읽을 때마다 다르게 보이고 또 다르게 읽혀지고 이런다 그러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예를 들면 페르세우스 이야기 들으면 맨 처음엔 네. 주인공밖에 안 보였어요. 나도 페르세우스 같이 되고 싶어 이랬는데 이제는 메두사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네.
또 테세우스 그러면 테세우스밖에 안 보이다가 네. 이제 아리아드네가 보이게 되고 그래요. 아마 그 무대의 다른 배역을 맡고 있는 분들 그 역할도 자꾸 보면서 이해하게 되고 빨려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진짜 제가 어떤 배역을 맡았을 땐 내 배역을 소화해내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연륜이 쌓이고 뭐 이제 횟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연기까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배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전을 읽으면 뭘 느껴야 하는지 또 뭐를 내가 여기서 얻어가야 되는지 사람마다 참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책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난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우선 책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고 손으로 만지고 더듬고 쓰다듬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마음에 든다 생각하시면 책방으로 달려가시거나 도서관에 달려가셔서 손끝으로 이렇게 만져볼 필요가 있어요. 책장을 넘기시고 그 소리를 듣고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삶으로 읽어다오. 난 전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 정말 그 진실의 진실한 작가들이 쓴 책이 좋은 책인데 이 좋은 책은 삶으로 읽게 되면 네.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곳에서 바로 떨림이 일어나고 야. 거기서 우리는 나의 삶을 바꾸는 지혜를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삶으로 읽어라. 진실로 다가가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리스 로마 시나 이렇게 방송 듣다 보니까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나는 누가 누군지 신을 잘 모르겠다. 여전히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스 로마 읽을 때마다 마치 복잡한 미로에 갇힌 것 같이 막 이게 뭐 혼란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 이 퀴즈의 정답을 맞추면 아마도 쉽게 미로를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 준비했습니다. 테세우스는요? 아리아드네로부터 받은 이것 덕분에 미궁에 들어가 괴물을 물리치고 무사히 이 미로를 빠져나옵니다. 이 미로는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리아드네가 건네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실, 2번 바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 분께 와이즈베리에서 나온 구본영의 신간 신화 읽는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뭐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좀 긴 거를 찾으시면 정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피그말리온 들어보셨죠?
피를 말리는?
피그말리온.
네.
피가 말랐다는 뜻인가 보죠.
네.
근데 피그말리온. 정말 이 속에는 피를 말리는 것이 있어요.
아.
그리고 경영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기도 하는 주인공인데.
네.
아, 이 주인공. 도대체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원래 여자를 싫어했고. 그래서 더욱 완벽한 여자를 만들고 싶어 했고. 그래서 조각하게 되죠. 아름다운 네. 조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혹시 여러분들 뭐 귀여운 여인 그 영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피그말리온의 모티브에서 따온 작품들이라고 그러는데
많죠.
예, 자신이
만든 쇼크도 있고요.
예, 네. 자신이 만든 조각상에 이렇게 확 빠져가지고 조각상만 바라보고 이렇게 피를 말리는 남자.
그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피그말리온을 만나보겠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자기 자신의 작품을 날마다 감상하다 그만 제 손으로 만든 이 여성을 사랑하게 되고 말았다. 그는 정말로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확인하려는 듯 몇 번이고 이 입상을 손끝으로 만져보곤 했다. 손을 댈 때마다 그것이 상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 입상을 안아보기도 하고 젊은 처녀가 좋아할 만한 것, 이를테면 예쁜 조개 껍질, 매끄러운 돌, 귀여운 새, 색색의 꽃, 진주 구슬이나 호박 구슬 같은 것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 그는 또 입상의 귀에는 귀고리를 걸고 가슴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기도 했다. 옷도 잘 어울려서 벗고 있을 때보다 입고 있을 때가 더 아름다웠다. 그는 긴 의자에 티로스 지방 염료로 물들인 요를 깔고는 입상을 거기에 눕히고 입상을 자기 아내라고 부르면서 머리 밑에는 부드러운 깃털 베개를 괴어주기까지 했다. 흡사 입상이 그 베개의 부드러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듯이. 그러는 동안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축제날이 가까워 왔다. 키프로스 섬에서는 대단한 축제였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 향을 피웠으며 그래서 향 냄새가 온 섬에 진동했다. 피그말리온은 이 제사에서 맡은 자기 일을 다 하고 난 뒤 제단 앞에 서서 머뭇거리며 이렇게 빌었다. 신들이시여, 전능하신 신들이시여, 바라건대 저에게 주소서 제 아내로. 피그말리온은 감히 저 상아 처녀를 달라고는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제 상아 처녀 같은 여성을 이라고 덧붙였다. 그 제사를 흠양하러 와 있던 아프로디테는 이 말을 듣고 피그말리온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속마음을 알았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에게 은총을 내린다는 표식으로 계단에서 타고 있던 불을 세 번 공중을 향해 뾰족하게 솟아오르게 했다. 피그말리온은 집으로 돌아오자 자기가 만든 처녀상 앞으로 다가가 긴 의자 위로 몸을 구부리고 처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입술에 온기가 있는 것 같았다. 피그말리온은 다시 한번 처녀상의 입술을 자기 입술로 누르고 손으로 처녀의 몸을 쓰다듬어 보았다. 상아가 더없이 부드럽게 느껴졌다. 이번에는 손가락 끝으로 눌러보았다. 휘메토스 산에서 나는 밀랍처럼 말랑말랑했다. 피그말리온은 놀랍고도 기뻤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혹 무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서 사랑으로 뜨거워진 손길로 몇 번이고 이 그리워하던 처녀를 쓰다듬어 보았다. 처녀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혈관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는 쑥 들어갔다가 손가락을 떼면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제서야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은 이 아프로디테 숭배자는 여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는 자기 입술을 자기 입술과 마찬가지로 피가 통하는 처녀의 입술에 대었다. 처녀는 입맞춤을 느끼자 얼굴을 붉히고 이 세상을 향해 두 눈을 뜨고는 애인을 빤히 바라보았다. 아프로디테는 자기가 마무리 지은 이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자신이 꿈꾸던 이 완벽한 이상형과 결혼을 한 이 피그말리온입니다. 아, 그럼 나도 오늘부터 뭐 하나 조각해놔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신화는 역시 신화인 것 같아요.
이건 꿈에 대한 이야기죠?
네.
네, 내가 꾼 꿈, 이 꿈을 다듬어가는 과정인데, 사실은 이제 피그말리온은 조각가였기 때문에, 그 조각상을 가지고 자기의 아름다운 이상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네.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의 이상형을 만들어 갈까?
글쎄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만 들어봐라 그러면 아마 루살로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루살로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매력적이었어요. 파울레, 니체, 릴케, 프로이드. 들의 마음속에 연정을 불러일으켰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란 지식인들은 전부 다 이 앞머리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지적인 이
네.
여인에게 반했었죠.
네.
근데 이 루살로메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나도 내 인생을 조각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리라.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모든 남성들로부터 그들의 지식을 배우고 그들의 예술을 배우고 하면서 점점 자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모든 남자와 사랑을 나누기도 했지만 매우 독특하고 순결한 방법으로 나누기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랑과 지식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도 매우 매력적인 아주 놀랄 만큼 매력적인
네.
여인의 삶으로 만들어갔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도 네. 이 피그말리온 이야기 들으면서 늘 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삶이라는 재료가 있고
네.
이 삶의 재료를 꿈의 모형으로 만들어가는 장면.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나도 참 내 삶을 이렇게 내 이상형처럼 만들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든 걸 이상을 찾아서 쫓아가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피그말리온이 조각의 달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만들기의 달인이기도 하죠. 무엇이든 뭐 주문만 하면 뚝딱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바로 최고의 장인으로 불리는 다이달로스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면 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미노스의 미궁을 설계한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게 또 왕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본인이 아들과 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고
그렇죠?
합니다.
이 다이달로스는 이제 고대 세계의 가장 그 유명한 엔지니어인데,
네.
다이달로스는 미궁도 만들고,
네.
또 이 미노타우로스를 낳게 되는 암소를 깎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좀
자.
들어보죠.
다이달로스는 그 감옥에서 도망치려 했다. 그러자면 부득이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왕이 모든 선박을 엄중히 감시하고 있어서 조사를 받지 않고는 한 척도 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이달로스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미노스 왕이요, 땅과 바다를 지배할 수 있어도 하늘은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하늘로 도망쳐 보이리라. 다이달로스는 자신과 어린 아들 이카로스를 위해 날개를 만들기 시작했다. 새의 깃털을 모아 붙이는데 가장 짧은 깃털에서 시작해서 점점 긴 깃털을 붙여나감으로써 주일 부채꼴로 만든 것이다. 그는 큰 깃털은 실로 매고 작은 깃털은 밀랍으로 붙여 전체를 새 날개처럼 휘어져 보이게 했다. 이윽고 날개가 완성되자 다이달로스는 그 날개를 어깨에 메고 흔들어 보았다. 그러자 몸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공기에 떠받쳐진 채 공중에서 머물렀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도 날개를 달아주고 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둥지에서 밀어내는 것과 흡사했다. 이로써 비행 준비가 끝나자 그가 말했다. 이카로스, 반드시 적당한 높이로 날아야 한다. 너무 낮게 날면 바위에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지고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기에 날개를 이어붙인 밀랍이 녹아버릴 것이야. 늘 내 옆에 붙어서 날도록 해. 그래야 안전하니까. 아들에게 주의할 점을 일러주고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아버지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손도 떨렸다. 그는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었지만 그것이 마지막 입맞춤인 줄은 알지 못했다. 이윽고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른 아버지는 자기 뒤를 바싹 따르라면서 아들을 격려했다. 공중을 날면서도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며 아들의 날갯짓을 보살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날자 농부는 일손을 멈추고 올려다보았고 양치기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바라보면서 하늘을 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신들이지 인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이달로스 부자는 사모스 섬과 델로스 섬을 왼쪽으로 내려다보고 레빈토스 섬을 오른쪽으로 내려다보며 계속해서 날았다. 그때였다. 이카로스는 자기의 비행에 너무 자신을 가졌던 나머지 아버지의 선도에서 벗어나 하늘에 닿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글거리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깃털을 붙였던 밀랍이 녹아내려 깃털이 삽시간에 빠지고 말았다. 이카로스는 두 팔을 허우적거렸으나 몸을 공기 위로 뜨게 할 깃털은 이미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카로스는 아버지에게 구원을 부르짖으며 푸른 바닷속으로 곤두박질했다.
아, 백운철님의 낭독은 언제 들어봐도 참 맛깔납니다. 근데 이게 최초로 하늘을 날은 인간이 다이달로스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이달로스와 아들인 이카로스죠.
네. 최고의 장인이라고 불릴만 하죠.
그럼요.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의 스승을 네. 보통 그 이 대장장의 신 헤파이스토스
네.
또 그 이제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 작품의 세계의 주인공인 아테나 여신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최초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이달로스는 최고의 장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완전한 인간이 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그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데
네.
자기 그 조카인 페르딕스라고 하는 이 우수한 영재가 있었는데 이 페르딕스를 제자로 받아들여요.
네.
근데 페르딕스가 자기보다 더 훌륭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어머, 질투했구나.
질투했어요. 그래서 신이 죽게 놔두진 않고 네. 메추라기로 변하게 만들어줬는데 이 메추라기를 보면 높이 날지 못해요. 두려워요.
그럼요.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가 되고 말이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역시 다이달로스로 치르게 됩니다.
그대로 받는구나.
그럼요.
근데 다이달로스가 그 이렇게 왜라고 묻지를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과학자의 시조가 엔지니어의 시조, 발명가의 시조이면서 이제 최고의 장인인데
네.
왜 도대체 이 끝에 가서 이 대가를 치르게 될까를 보면 패러딕스를 그렇게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문자가 왜 자기한테 그런 주문을 하는 건지를 묻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네.
미노스 왕의 부인인 파시파에가 황소를 사랑하게 돼요. 그거는 신의 섭리였어요. 어쩔 네. 수 없었어요. 근데 황소를 사랑하게 되는데 인간과 황소가 사랑을 나누게 될 때
네.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이 다이달로스예요.
예.
그래서 암소를 하나 깎아주죠. 그리고 배를 크게 뚫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 파시파이가 들어가서 그 황소의 씨를 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패러디스를 죽인 것도 그렇고
네.
주문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한테 주문한 건지도 묻지 않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만들기만 하면 돼. 내가 이 만든 것이 어떤 목적에 쓰이기만 하면 돼. 나는 왜라고 묻지 않을 거야. 왜라고 물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주문한 사람이 것이고 나는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근데 이런 거였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 원자폭탄이죠. 원자폭탄을 네. 만들게 됐을 때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죠.
예.
그리고 자기의 작품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게 되죠. 그랬을 때 아, 내가 죽음의 신이 되는구나. 라고 탄식하게 되는.
그것도 왜라고 묻지를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 네. 그러니까 쭉 내가 이걸 만드는데 어디다 쓰일 것인지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네. 행복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건지라는 예.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지.
사유하지 않았다는 것.
나중을
큰 죄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다이달로스와 같은 최고의 장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진정 존경받는 장인이 되고자 한다면은 나의 능력과 기술이 어떻게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유하는 다이달로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나갑니다.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이 있어요. 요 테세우스는 이 아리아드네로부터 받은 이것 덕분에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에서 살아나옵니다. 근데 이 아리아드네가 건네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실, 2번 바늘.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번이나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디에무스, 아디에무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네. 주에는 토마스 울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화에서 찾는 오늘을 사는 지혜의 눈. 이번에는요, 시시포스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시시포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시시포스.
네.
직장인이죠. 현대
시시해요?
직장인입니다. 정말 시시해요.
어머.
아마 그 호메로스가 얘기하기에 가장 현명한 사람.
네.
이렇게 돼 있지만 시시포스에게 받은 사후의 벌은 매일 의미 없이 반복하는 일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또 해야 되는 이런 벌을 주게 됐었어요. 사실 시시포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철학적인 해석을 했던 사람은 알베르 까미였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알베르 까미의 작품 시시포스 신화로 유명한 신화 속 주인공의 남자를 만나보시죠.
어느 날 시시포스는 제우스가 요정 아이기나를 납치해가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는 아이기나의 아버지인 강의 신 아소포스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부탁을 하나 들어준다면 딸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시시포스는 코린토스의 왕이었는데 당시 그곳은 물이 귀해 백성들이 몹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러니 코린토스에 있는 산에 마르지 않는 샘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게 그의 청이었다. 아소포스는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는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납치해간 섬의 위치를 가르쳐주었고 아소포스는 곧 그곳으로 달려가 딸을 제우스의 소나기에서 구해냈다. 제우스는 저승의 신 타나토스에게 당장 시시포스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제우스의 보복을 미리 예상하고 있던 시시포스는 타나토스가 당도하자 그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 돌로 만든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다. 명이 다한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묶여 있으니 당연히 죽는 사람이 없어졌다. 명계의 왕 하데스가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제우스에게 고했고 제우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보내 타나토스를 구출하게 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타나토스의 손에 끌려가면서 시시포스는 아내 메로페에게 자신의 시신을 화장도 매장도 하지 말고 광장에 내다 버릴 것이며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고 은밀히 일렀다. 저승에 당도한 그는 하데스에게 이렇게 읍소했다. 아내가 저의 시신을 광장에 내다 버리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조롱한 것인즉 이는 곧 명계의 지배자이신 대왕에 대한 능멸의 다름 아닙니다. 제가 다시 이승으로 가 아내의 죄를 단단히 물은 후 돌아오겠습니다. 저에게 사흘만 말미를 주소서. 저승의 신 하데스는 그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임을 아는 시시포스에게 이승에서의 삶은 너무도 소중했던 것이다. 하데스가 몇 번이나 타나토스를 보내 을러대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갖가지 말재주와 임기응변으로 체포를 피했다. 그러나 아무리 현명하고 신중하다 한들 인간이 어찌 신을 이길 수 있으랴. 마침내 그는 타나토스의 손에 이끌려 명계로 갈 수밖에 없었다. 명계에선 가혹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데스는 명계에 있는 높은 바위산을 가리키며 그 기슭에 있는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라고 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바위는 제 무게만큼의 속도로 굴러 떨어져 버렸다. 그는 다시 들로 내려가 바위를 밀어 올려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늘이 없는 공간, 측량할 길 없는 시간과 싸우면서 아직도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리고 있다.
자, 인간 중에서도 가장 신중하고 현명한 인간이 시시포스였어요. 그런데 이 시시포스가 신들에게는 매우 아주 교활하고 신을 아주 우습게 보는 인간이었는데, 아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형벌을 받았어요.
네네.
네.
그 형벌의 특징이 희망 없는 일의 무수한 반복.
그러니까.
아, 정말 이건 내가 직장인에서 늘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우, 그러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매일 출근하고,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매일 퇴근하고, 그리고 한잔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 맞게, 어떤 의미가 네.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까뮈가 얘기한, 이거를 이제 부조리로 얘기하는데, 네. 까뮈의 처방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반항하라. 쉽게 평화를 갈구하지 마라. 나와 세계 사이의 팽팽한 대립에 굴복하지 말고 대결하라. 자유로워져라. 희망과 내일이 없는 조건 속에서 삶의 순수한 불꽃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무관심해라. 이것이 자유의 원리다. 열정을 가져라. 열정이란 주어진 모든 것을 소진하는 것이다. 삶을 필사적으로 불태우고 최대한 많이 살아라. 이것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전장, 도전의 원칙. 이렇게 까미가 얘기하네요.
아유, 우리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글귀가요. 저희가 지금 고전일기에서 선물로 드리고 있는 구본영의 신간 신화 읽는 시간에도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주인공 한 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테세우스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리아드네의 이야기를 살짝 놓치고 갔는데 오늘은 이 아리아드네를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영웅 테세우스는 아테나이의 왕자였다. 그는 자기 나라 선남 선녀들이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희생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미노타우로스에게 희생될 12명의 재물에 껴들어 크레타로 갔다. 그는 다른 재물과 함께 미궁으로 들어가서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여버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크레타의 공주인 아리아드네가 이 영웅 테세우스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같이 용기 있고 잘생긴 청년이 미궁에 던져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인간에게 미궁은 곧 죽음이었다. 미궁에 들어갔다가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되지 않은 인간은 없었다. 설사 미노타우로스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다이달로스가 지은 그 미궁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아리아드네는 가만히 테세우스를 찾아가 실이 잔뜩 감겨있는 아마 실타래를 하나 건네주었다. 드디어 테세우스가 열두 선남선녀에 섞여서 미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날이 왔다. 테세우스가 어떻게 했겠는가? 테세우스는 살며시 품 안에서 그 실타래를 꺼내고 실 끝을 풀어 미궁의 문설주에 묶은 뒤 미궁 안으로 들어가면서 솔솔솔 실을 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실을 풀면서 근 한나절을 들어갔다. 테세우스는 16살 때 이미 방 앞에 섬도를 번쩍 들어올린 천하장사다. 아버지를 찾아 아테나이로 올라오면서 네로라 하는 도적을 무수히 죽인 젊은 영웅이기도 하다. 테세우스는 미궁 속에서도 미노타우로스를 때려 죽였다. 남은 일은 아테나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오는 일이었다. 자, 테세우스가 어떻게 했겠는가? 테세우스에게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있다. 미궁의 입구에서부터 실을 솔솔 풀던 실타래가 있다. 이제 그 실타래에서 풀려나온 실을 잡고 살살 당기면서 나오면 된다. 바닥에 실이 깔려있는 길은 바로 그가 미궁으로 들어오면서 걸은 길이다. 테세우스는 그 길을 되짚어 미궁을 나왔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도와 미궁에서 탈출하게 한 뒤 함께 낙소스 섬으로 갔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잠든 사이에 혼자서만 귀국길에 올랐다. 잠에서 깨어난 아리아드네는 그제서야 테세우스가 자기만 남겨두고 떠난 것을 알고는 몹시 슬퍼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아리아드네를 가엽게 여겨 떠나간 인간 세상의 애인 대신 청산의 애인을 짝지워 주겠다는 약속으로 아리아드네를 달랬다. 아리아드네가 남아있던 낙소스 섬은 디오니소스가 마음에 들어하던 섬이었다. 디오니소스는 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아리아드네를 발견하자 그 모습이 눈에 들어 그녀를 위로하고 아내로 삼았다. 결혼 선물로 디오니소스는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황금관을 주었는데 후일 아리아드네가 죽자 디오니소스는 이 관을 벗겨 하늘로 던졌다. 관이 하늘로 날아 올라감에 따라 보석은 점차 그 빛을 더하더니 마침내 별이 되었다. 옛 모습 그대로 아리아드네의 관은 지금도 하늘 한 귀퉁이에 박혀 무릎 꿇은 헤라클레스와 뱀을 쥔 산의 사이에서 별자리가 되어 있다.
이 아리아드네가 아니었으면 테세우스는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이곳은 뭐 누가 들어가도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영웅을 낳은 것도 여성이고 영웅을 만들어주는 것도 여성이고 하여튼 여성의 내조가 없으면 남자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난 이 아리아드네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해요.
이거 배신당하고도 복수할 생각을 안 해. 나 같으면 뭐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특이한 여인인데.
네.
언젠가 저한테 가장 그 훌륭한 여인의 이야기가 뭔가 물어봤을 때 제가 안 가르쳐줘 그랬는데 아리아드네예요. 사실 이 아리아드네를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다면
네.
그리스 신화의 반은 넘어선 겁니다.
아리아드네. 사실, 발음 됐죠?
다섯 단어밖에 안 되는데 네. 참 아리까리하게 섞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아리아드네예요. 아리아드네 정확하게 발음하면 아, 이 사람 신화에 대해서 뭘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아리아드네.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리아드네 정말 현명한 여인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한 것을 먼저 미워하지 않은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세우스 사랑한 사람이죠.
네.
배신했다고 해서 자기의 사랑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이게 아리아드네가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가를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디오니소스가 아리아드네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관을 씌워주는데 나중에 아리아드네가 죽은 다음에 이 금관은 하늘의 별이 되죠.
아, 예.
해피엔딩이에요.
나 또 눈물 날라고 그래.
아,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별로 승화된 사랑이었어요.
네, 백운철 씨. 네. 아리아드네.
네.
해봐요, 아리아드네.
아리아드네.
됐어요. 신화의 반을 아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닷새 동안 그리스 로마 신화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재발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약간 아쉽다. 그죠? 겉핥기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되게 뿌듯해요. 이게 뭐 정말 신화의 반을 알기나 했을까 모르겠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네. 아리아드네를 발음하시고
아리아드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면
네.
우리는 일주일 잘 보낸 겁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리아드네.
아리아드네.
빨리 따라하셨어요.
그러게요.
자,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드립니다. 다이달러스가 만든 미궁에 들어갈 때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로부터 받은 이것 덕분에 괴물을 물리치고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옵니다. 아리아드네가 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실, 2번 바늘.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도전이라는 주제로 읽어보는 고전. 첫 번째 주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봤는데 다음 주에는 선생님 어떤 책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아리아드네로 끝을 냈는데
네.
아리아드네는 사랑의 미로,
예.
삶의 미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미로를 헤쳐갈 수 있는 실타래를 우리에게 준 인물입니다. 이 상징성을 예.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이 실타래를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트로이 전쟁에 참가했고 10년간 이 전쟁에서 공을 세웠고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신의 노여움으로 10년간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고 드디어 이타카로 돌아가서 아내 페넬로페를 만나게 되는 그리스 신화 역사상 가장 교활하고 가장 영리하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친절한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우와.
우리가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들어볼 겁니다.
네, 왜 박수가 쳐지지? 이 오디세이아가 거짓말도 잘해요.
거짓말 잘해요. 네. 싸움도 잘해요. 예. 친절해요. 네.
그래요. 이 오디세이아 너무 기대되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도전. 동양뿐 아니라 세계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사기는 전설상의 황제 시대부터 자신이 살았던 한 무제 때까지 무려 2000여 년의 흥망성쇠를 담아낸 대작인데요. 무엇보다 사기는 제왕과 제후뿐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인물들의 삶까지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최고의 역사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방대하고 대단한 역사서가 단 한 사람의 노력으로 탄생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사마천이 사기를 쓰는 데 바쳤던 20여 년의 삶, 거기에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한 무제 때 역사가였던 사마담의 아들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천문과 지리, 주역 및 음양의 원리 등을 배우며 자랐다. 나이 28에 벼슬에 올라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마천. 하지만 나락에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한 나라의 장수 이릉이 군대를 이끌고 흉노와 싸우다가 흉노에게 투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오직 사마천만이 그를 변호해 무죄의 노여움을 산 것이다.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하거나 돈 50만 전을 내거나 아니면 생식기가 잘리는 형벌인 궁형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죽을 수도 그렇다고 돈을 낼 수도 없는 사마천은 결국 궁형을 선택하고 목숨을 건진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마천.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사기의 조고를 다 쓰기도 전에 이런 화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깝기 때문에 극형을 당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책을 저술하여 명산에 보관했다가 세상 곳곳에 전하게 된다면 내가 받은 치욕을 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린 왕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의 경험은 사마천에게 새로운 동기를 가져다 준다. 특히 사마천은 왕이나 국가가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고, 이것이 사기에 고스란히 담긴다. 충심으로 왕에게 간언을 하다가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백이와 숙제에 대해서 사마천은 이렇게 기록했다. 하늘의 도는 사사롭지 않고 늘 착한 이와 함께 한다는데 백이와 숙제는 행실이 그토록 고결해도 굶어 죽었다. 그런데 날마다 무고한 이를 죽이고 포악하게 천하를 취두른 이들은 끝내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하늘의 도라고 하는 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왕에게 충심으로 간언을 했다는 이유로 궁형을 당한 사마천. 그의 심정이 이 글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모순된 세상. 거기에 도전하기 위해 사마천이 20여 년 동안 치욕을 곱씹으며 쓴 것이 사기라는 역사서라고 생각하니 사기는 참 슬프고도 멋진 도전장입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첼로 사진 예술원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쉰 헤드폰, 낚싯대의 명가 용성에서 낚싯대,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종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와이즈베리에서 구번영의 신화읽는 시간, 공연 선물입니다. 고궁 뮤지컬 천상식의 초대권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미궁에 들어가서 테세우스에게 아리아드네가 전해준 것.
무엇이죠?
실이죠?
네, 1번 실입니다. 네, 제가 긴 것을 고르라고 말씀드렸죠. 네, 정답 잡은 세 분 저희가 홈피에 올려놓을게요. 선물은 책 선물 준비해 나왔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어우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고요. 낭독해 주신 우리 북 나레이터 백운철 씨,
네,
즐거웠죠?
아,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의 책은 오디세이아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